과학자. 요즘 비가 안 와서 모두 걱정이다. 이 걱정을 덜고자 인공 강우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서두르고 있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인공 강우를 가지고 하늘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는 언제까지나 하느님의 자비심에만 의존해 있을 수 없다. 하늘에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비가 부족하면 인공 강우를 연구하는 것도 자연과 싸우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한다. 하늘에 도전하고 자연과 싸운다라는 말에는 하늘이나 자연은 인간의 원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또는 적어도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것이라는 뜻이 함축된 말이다. 그러니까 앞서의 말이 타당하려면 우선 자연은 인류의 적이다라는 말이 옳아야 한다. 어려운 말로 따질 것도 없다. 해와 달과 별이 인류의 원수인가? 공기나 물이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것인가? 식물이나 동물이 사람을 못 살게만 구는가? 물론 아니다. 집에서 농사짓기 위해 기르는 황소가 어쩌다가 주인을 들이받는 경우가 있다 하여 황소가 주인의 원수라고 할 사람은 없다. 물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홍수가 나서 많은 이가 죽고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수도 있다. 그러니 물이 사람의 원수인가? 물론 아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생물이 다 죽는다. 요즘 같아서는 비가 오면 춤을 출 지경이다. 신앙을 모르고 살았던 지체로가 짐승들도 사람을 위하여 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자연을 인류의 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안다. 사람도 자연에 속하는 자연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자연이 사람의 원수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연과 싸운다는 말을 하는 이의 뜻 역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친 표현을 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한 가지 밝혀야 할 점이 있다. 인공 강우가 과연 자연을 거스른 싸움이요 하늘에 도전하는 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공 강우가 자연 법칙을 거스른 일이냐 또는 자연 법칙에 순응해서 이를 이용하는 일이냐 하는 점이다. 만일 인공 강우가 자연 법칙을 인간이 이용하는 한 가지 기술이라면 하늘에 도전한다거나 자연과 싸운다는 말은 전혀 그릇된 생각이다. 현상의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과학이다. 물체적 사물의 속성과 이의 작용과 아울러 이의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을 질서 세워 서술하는 것이 자연과학의 목적이다. 자연과학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순수한 학문적인 면이다. 사물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상황을 단순히 인식하려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또는 이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하지 않는 면이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면이다.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자연과학이 이룩한 업적을 인간이 이용하는 면이다. 자연과학의 영역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생명체 혹은 유기체의 과학과 무생명체 혹은 무기체의 과학이다. 곧 가장 넓은 뜻에 있어서의 생물학과 물리학으로 구분된다. 무기적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 천문학과 물리학과 화학 등이다. 원자폭탄이니 인공위성이니 인공강우니 하는 따위는 두말할 것 없이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유기적 자연과학 분야에 식물학, 동물학, 체질인류학, 그리고 고생물학 따위가 속한다. 유기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형태학, 생물학, 분석해부학, 비교해부학, 조직학, 세포학, 계통발생학, 개체발생학 등등의 학문 분야가 있다. 어쨌든 인공강우가 무기적 자연과학 분야에 속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천문학 분야인 천체역학, 또는 천체 물리학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든지 물리학 분야의 실험 물리학, 이론 물리학, 수리 물리학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든지 화학 분야의 분석 화학, 합성 화학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든지 또는 기상학, 지구 물리학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든지 그렇지도 않으면 광물학, 지질학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구태여 따질 게 없다. 여기서는 인공강우가 자연과학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과 자연과학은 자연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순응하여 인류에게 이롭게 이용하는 일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넉넉하다. 듣건대 인공강우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척 어려운 이론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구름이 끼었을 때는 비행기로 구름 위에 드라이 아이스나 옥화은 혹은 물을 끼얹는 방법이 있다 한다. 그리고 구름이 없을 때는 옥화은을 이용해서 응결액을 공급하여 우선 구름이 끼도록 만들어 그 다음에 구름이 끼었을 때의 방법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구름의 질, 기상 상태 등에 따라서 약품 사용의 방법이 결정된다고 한다.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짙으면 비가 온다는 사실은 어린이도 아는 자연 법칙이다. 그런즉 구름을 이용해서 비가 오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 도전하고 자연을 거스른 싸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당치도 않은 무책임한 말을 해서 과학자들을 하늘의 도전자, 자연의 반역자로 단죄함은 무슨 심리에서인지 모르겠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적인 것이 많게 되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미치는 힘이 줄어든다든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다는 소리를 장한 듯이 말하는 사람은 기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과학의 목적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만든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소견이 아닐 수 없다. 글렌 중령에 이어 이번엔 또다시 카펜터 소령이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세 바퀴나 돌고 돌아왔음은 지극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극구 찬양함은 당연한 일이다. 소련이 이 방면에 선수를 써서 가가린, 티토프 등의 영웅을 만들어내었을 때 자유세계의 사람들은 한편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두려워하였다. 무엇을 두려워하였던가? 물론 유인 인공위성 그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다. 가가린이나 티토프 그 개인을 무서워했던 것도 아니다. 오직 이 인공위성을 성공에 이끈 소련 과학자들의 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과학자들의 놀라운 힘을 인류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를 몇몇 사람의 의지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글렌 중령이나 카펜터 소령의 성공 뒤에는 미국 학자들의 힘이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 과학자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함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눈을 한번 크게 떠볼 필요가 있다. 조그마한 인공위성을 한두 사람이 타고 지구를 서너 바퀴 돌고 살아 내려온 것이 온 인류가 입을 벌릴 만큼 장한 일이라면 온 인류가 제 할 일 다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지지고 볶으면서 동시에 지구라는 위성을 타고 태양 둘레를 몇 백만 년 동안이나 돌고도 끄떡없게 한 그 과학자의 힘은 어떠한가? 지구의 나이는 33억 년이라 하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큰 별의 수효가 자그마치 1천억이라 한다. 이것이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한다. 이런 우주가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태양은 그 별 중에 하나다. 이 넓고 큰 우주에 있어서의 태양이란 넓디 넓은 벌판에 조약돌 하나만 못한 정도라는 것이다. 그런 태양이 수박이라 하면 지구는 좁쌀 한 알만 하다고 한다. 이 우주에 비길 때 지구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 위에서 몇십억이나 우글거리면서 악귀 다툼하는 인간이 그 무엇이기에 감히 하늘에 도전한다는 것일까? 지구와 핑퐁공을 비기라면 현기증이 날 것이다. 핑퐁공과 원자를 비교하면 이 정도라는 것이다. 원자가 작다는 것은 짐작이 가도 이 정도로 작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한다. 마치 원자 하나가 우주인 양, 전자들이 제각기 제 궤도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놀랄 정도가 아니다. 큰 것으로 말해도 현기증이 나고 작은 것으로 말해도 현기증이 나는 이 우주의 엄연한 자연 법칙을 만든 이는 누군가. 이 법칙을 알아내는데 죽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인간이 감히 그 하늘에 도전한다는 소리가 옳은 말일까. 열몇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재주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침에 먹은 밥, 국, 김치 따위가 소화되고 있다. 뱃속에서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몸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포로 또는 힘으로 변하고 있다. 발톱이 되는가 하면 머리털도 된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난초씨를 땅에 뿌려두면 새싹이 나고 꽃이 핀다. 겉보기에 죽은 막대기나 별 다름없었던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생명의 신비.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일 수는 있어도 이 지구상에 흔하디 흔한 생명체 하나 만들 수 없는 인간이 감히 하늘에 도전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발명을 감탄하여 맞이않는 인간이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힘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그만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지 않을 수 없음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5절 1962년 7월